1장에서 9절 Ephesians chapter 6 1 to 9 가능하면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그렇지 못하실 형편에 계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의 316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일학교 학생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도 연속해서 가정의 달을 맞아 또 가정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수그로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얘기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살펴서 가정이 가정답게 되기 위하여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리고 더 나아가 피를 섞지는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과도 우리가 직업과 사업을 통해 만났을 때에 그곳에조차도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이루며 상하를 떠나 아름다운 또 하나의 개념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를 주님이 소원하는 그런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발견하셔서 좀 더 아름답고 귀하고 신이 나는 가정과 사회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해방시키셔서 그들에게 주신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 열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과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주의를 아름답게 성수하라고 하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관한 사람들과의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그 첫 계명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합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에 관한 명령 외에 인간들을 향한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이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를 잘 섬겨라? 부모를 잘 섬기라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 중에서도 제일로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옳은 일로 알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대할 때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들께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을 제우선시하고 살아갈 줄 아는 어떤 인간의 도리를 떠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 때에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최선 또 가장 급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부모를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복받는 제1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대한 계획,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좋겠습니다.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고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과거에 공산정권과 치열하게 이데올로기를 다툴 때에 이 유교사상을 갖다가 썼어요. 유교사상을 갖다 썼는데 유교사상 중에서도 충효사상을 강조하면서 국가에 먼저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대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교를 잘못 오해한 바요 그것을 오용한 잘못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철학인 종교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 철학 이 동양 사상에 동양의 문화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원천에 대한 이 유교는요 충이 먼저고 효가 먼저가 그 다음에 효가 아니고요 원래는 효가 먼저고 그 다음에 충입니다. 부모에게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원래의 동양적 유교적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유독이 그걸 바꿔버렸어요. 물론 공산국가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다툼 속에서 어떤 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계몽적 운동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인간이 살아오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일지라도 그 양심과 도덕과 삶의 여러 가지 시간을 흘러놓고 볼 때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인륜의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법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주신 최초의 법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곳곳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제일 된 뜻이요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 그 전해든 자들이 복받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부모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맺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낳았든지 아니면 낳아준 부모는 다르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어릴 때부터 길러줬든지 부모로서 또 자식이 부모로서 만난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천륜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참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비유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날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 마음의 오만방자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졸라서 미리 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당시에 그는 유대의 율법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했다가 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아주 극단적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는 그 마을에서 처단해도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유대적 사상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강제로 때를 써서 그것을 받아 그것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아주 극단적인 범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그 아버지는 동구밭에 나가 마을 여기에 나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 오는가 쳐다보았다 기다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에 언제 내 아이가, 언제 내 딸이,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겠는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자의 그 어버이친이라는 자를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돼 있구나, 역사를 통해 그렇게 증거가 되었구나라고 돼 있어요. 그 어버이친이라는 자를 한자를 보면요, 여러분 뭐 그냥 들으세요. 이 설립자, 그리고 그 밑에 나무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볼견자가 있습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아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연유가 되는 거니? 잘 보세요. 설립자. 설립자는 서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저 입석표 그러면 어때요? 서 있는 표잖아요. 차든 뭐 극장이든. 나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설립자 밑에 뭐가 있다고요? 나무 목자. 나무 위에 누군가가 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볼견자. 이걸 합쳐서 해석한 뭐예요? 누군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딘가를 보고 있다.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들이 멀리 나무를 하러 멀리 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언제 오는가, 아들이 궁금하고 아들이 걱정이 돼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가 어버이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야, 그 밑에 나무목자, 바로 옆에가 볼견자야. 나무 위에 누군가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머니요, 어머니인데 아들을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버이친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한문 공부 한번 또 해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효 아시죠? 효, 이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그 형상은 뭐냐면 사람, 이렇게 노인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지게를 지고 가는 형상이에요. 그 효자가 뭐, 여러분 그 글자를 아셔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어느 아들이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지게 지고 가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효사상, 어머니 아버지를 지게 짊어지고까지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이 효다라고 하는 그 인류 시간을 통해, 문화를 통해, 역사를 통해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적인 글씨인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악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지게에 짊어지고 섬기고 가는 것은 좋은데 버리러 가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이 된장도 좋고 김치 장도 좋고 다 좋은데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대요.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이 친모를 지게에 싣고 산속 깊은 데로 가서 죄송해요 하고는 내려놓으시고 왔다는 거예요. 쌀은 한정 있고 그 음식은 한정 있는데 아이를 먹일까 부모님을 먹일까 하니까 부모님은 좀 많이 사셨고 아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부모를 산골 깊숙한 곳에 갖다 버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 효자가 그런 효자가 아닌데 지게에 얹어, 지게에 이렇게 어버는 드렸는데 짐 싣는 거 있잖아요. 효도하라고 효자를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지게에 부모를 얹기는 얹었는데 산속으로 가서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 이런 얘기 몰랐다가 이거 귀담아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못 알아듣길 바래. 그런데 집에 와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이 이렇게 와서 지게를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렇게 뒤를 보라 보니까 자기 어린아들이 그 지게를 질질 끌고 들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 지게를 왜 갖고 왔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 나도 이 다음에 아빠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 잘 둬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혼비백산해 갖고 지게를 짊어지고 와서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효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옛날 얘기 오늘 좀 많이 해드릴게요. 과거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어요. 소문난 효자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부자가 이 소문난 효자를 시기했어요. 쟤는 가난하고 볼품도 없는 애인데 마을이 칭송하는 효자가 됐어요. 자기는 재물도 있고 온갖 걸 다 갖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효자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는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 노모가 세상에 물을 떠와갖고 아들 발을 씻어주고 말이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화가 나서 막 뛰쳐들어갖고 이놈아 네가 효자라고 소문이 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부모를 이렇게 부려먹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잠깐만 와보십시오 하고는 살짝 딴 데로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효라는 게 따라로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죠.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가까워주신 것을 너무 기뻐하니 그대로 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꼭 해드리는 것만이 효는 아니지만, 물론 그것도 효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편케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도 지혜로운 효도의 한 가지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한다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면 뭘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보이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감각적인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훨씬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힘을 동원하지 아니한,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한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더위를 잘 타니까 말 위에 파자마 바람으로 대자로 벌리고 딱 누워서 잤어요. 아마 그 굉장히 좀 그랬을 거예요. 코끼리 한 마리 누워서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얼마쯤 지났는데 누군가가 제 발을, 여러분 제 발을 안 봐서 그렇지 거의 고릴라 발이거든요. 그냥 각질이 얼마나 두텁게 쌓였는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발에 스치면 최하 2주 진단서 나옵니다. 근데 그 발을 누가 주물럭 주물럭 만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냄새나는 발을 계속 만지더니 그 비싼 콜드크림을 갖고 오셔갖고는 발에 그냥 떡칠을 하시는 거야. 이제 발이 너무 두터워져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제 발을 유일하게 만지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어머니, 둘째는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입니다. 제가 발톱 깎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배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제가 아부를 하고 국수 한 그릇 사주고 제가 발톱을 이렇게 깎도록 부탁을 하는데, 참 고맙게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저 보세요, 사모 보지 말고 만지작 만지작 하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옆집의 중년 남성의 발을 만지라면 그렇게 만지시겠어요? 징그럽고 냄새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시시 웃으시면서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지고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제가 계속 어떻게 했냐면 keep going 내버려 드렸어요. 아니 왜 이러시냐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면 아마 무안하시기도 하고 그 행복을 제가 깨트렸을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인생은 잘 모릅니다. 저도 지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말씀을 비춰볼 때에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돈을 벌어오라 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금은보석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냥 옆에 있으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데서부터 이 효가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누구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따라해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영어에도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 봐라 잘하라고 하지 않든 잘해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다. 누구 안에서 잘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해주고 따라하고 섬겨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같이 살든 떨어져 있든.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그 기준점이 그 한계가 누구 안에서라?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훈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 되는 것 안에서 자녀들에게 순종과 자녀들에게 또 교육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떤 내 이주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4절에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부모 위주로 부모 생각에 편중되어서 부모의 입장에만 편중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뭘 바라고 요구하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속으로 담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노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인격체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알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부모보다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각을 갖는 나이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정의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내렸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순간은 뭐냐? 내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 내가 한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때, 이때가 바로 어른이 진짜 됐다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나 심리학적으로 보나 이것은 참 옳은 얘기다. 내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에 설 줄 알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게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틴에이저가 됐든 어떤 나이에 있든 바로 이럴 줄 아는 자가 참다운 어른이다. 성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혹은 미국에 끔찍한 가정 안에서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자녀들이 부모를 해한 경우입니다. 폭력적으로 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탔을 때는 그 자녀들을 이긴 나쁜 녀석들 어떻게 부모한테 폭력을 해가는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렇게 우리는 비판을 했는데요. 그 가정사를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이 보통 20대 혹은 30대에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자신들이 어른이 되기 전 곧 힘이 약하고 부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릴 때에 부모의 언어폭력에 너무나 시달렸던 아이들인 거예요.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도 시달렸던 아이들이 비록 어른이 됐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분노가 일순간에 어느 순간에 참지 못하고 퍽 터지는 바람에 이 디파짓됐던 이 앵거가 딱 하고 터져나오면서 그 순간 앞에 있는 네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약간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모님께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예 오늘은 절로 가자, 예 오늘은 이슬람 성전을 가자 라고 한다면 믿는 자녀가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에 치우쳐서, 나의 마음에 치우쳐서, 나의 혹은 상처에 치우쳐서,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부모이든 자녀이든 자신 위주로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얘기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부모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인지, 바랄 수 있는 내용인지,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주님 앞에 판단받고 검증된 상태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절에 다시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허망한 가치관들, 어떻게 보면 인격과 인류애를 저버리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폐단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주려고 그래. 이거 뭡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자라는 애들은 인류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무척 많다.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서 너가 져라,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너가 져라,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라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의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인도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한다면 성경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를 보면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가 하니 그 아비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면 어머니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신구약이 그 아비들에게 혹은 어미들에게 뭘 하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기르라는 거예요. 주의 뜻 가운데 그 뜻을 가르치면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야, 돈을 벌려면 말이지, 이게 아닌 거예요. 야, 1등이 되려면 말이지. 우리 소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들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나는 옛날에 반장이었어. 여기 그 얘기 안 한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갖고. 일단 그렇게 여기 보니까 공갈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예, 말씀 가운데 구절을 보면 공갈 그치라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1등을 가르치기보다는 신앙의 1등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 젊을 때 그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했어요. 예, 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섭섭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한 가지만 지켜다오. 주일이 되면 꼭 예배를 드리거라. 주일이 되면 빈손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헌금하며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예배를 꼭 드리거라. 주일을 성수하거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말을 깜빡 잊고 주일날 친구와 함께 먼 도시로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인생을 즐기려고 가다가 교회를 우연찮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입구에 간판에 돼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그런 어떤 주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면서 찔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일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우리 저 대도시 가서 잘 오늘 술 먹고 놀기로 했잖냐? 서로 옥신각신하다 결국은 제 갈 길 간 거예요. 어머니가 주일을 섬기라 한 이 청년, 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이 청년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주일을 계속 빼먹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면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로 같이 가지 않고 먼도 주일 가서 술을 먹고 즐겼던 사람은 바로 그 대통령 자기 친구의 취임식 날 연방교도소에서 그 신문을 받아보고 알게 된 거예요.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구나.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 그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남겨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까? 잘 해준다고 했는데 상처와 열등감과 어떤 쫓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에 얼마나 아이들이 찌들어 있습니까? 입시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은요, 한 두 아이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멀쩡했던 애들이요, 복도를 계속 서성해요. 계속 서성해요. 그리고는 수학공식을 막 외웁니다. 혹은 영어 단어를 막 외워요. 맨 처음엔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터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안 하면 죄책감이 느껴가지고 그것이 얘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약으로도 안 돼요. 공부도 제법 했고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더 강요를 하는 가운데 애가 터져버린 거죠. 그 마음. 그 아이들 시험도 못 봤고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조금은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80%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의 강한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이력 조사를 해봤습니다. 50% 이상이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속에 폭력과 폭언이 있고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작정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나의 부모님을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하우로, 세상이 가르쳐준 어떤 그러한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또 이제 조금 눈을 돌려서 사회로 눈을 잠깐 돌립니다. 보면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밑에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섬기듯 해보라 합니다. 그 얘기는 부모님께 섬기듯 하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멋진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 직장 상사나 오너가 정말 자녀처럼 그를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LA 가면 노인 병원을 6개를 가진 한인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원래 간호사였거든요.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 노인병원에 가서 정말 그 오너에게 혹은 그 노인 환자들에게 부모님에게 대하듯 했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오너가 자기가 리타일 때쯤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줬어요, 그에게. 단, 이 일을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말고 노인들을 섬기는 데로만 써라. 그 뒤로도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 부모님에게 하듯 그 어른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여섯 개의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주신 복을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귀하고 많은 복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고 천륜이고 일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만난 상급자나 어떤 연장자들,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유익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하듯 곧 부모님께 한다라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구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외모로 본다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거나 야단하거나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알고 역시 섬기고 아낄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종업원 되신 분들께서는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오너나 또 직장의 연장자들 혹은 사회 연장자들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부모님께 하듯 섬기십시오.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일 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대해보십시오. 또 많은 분들을 혹은 몇 명의 종업원들을 데리시고 일하시는 그런 오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역시 섬기시고 잘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서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도 순종하고 사랑하고 잘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듣고 주님 앞에 묵상하여 오로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 속에서도 또한 나의 상전이나 나의 종업원에게 주님께 대하듯 잘 서로 섬김으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